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중동지역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UN 미국 대사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14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단과 따른 것인지 이 윤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한국 방문을 꼭 말씀하신 전문가 패널 중단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UN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 모색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UN 주재 미국 대표부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한국 그리고 일본 순방에 대해서 이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전문가 패널 중단에 따른 대안 모색이 이제 중요한 방문 목적의 하나이고요. 사실 UN 주재 대사가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방문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간에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상대국을 방문해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네네.
UN 대사는 사실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일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함이고요. 따라서 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고요. 또 미국의 UN 주재 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도 지난 2016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3박 4일간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최 기자가 이 방언 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5일 월요일 오전에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약 1시간가량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UN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 이런 것을 논의를 했고요.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 또 한국과 UN 관계 현안,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중동 사태 이런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밝혔고요. 이어서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 또 한미 동맹 문제, 북한 인권 현안 이런 것을 논의했고요. 이어서 다음 날이죠. 16일에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탈북 청년들을 만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김은주, 박유성, 김설송 씨 등 탈북 청년 5명을 만나서 북한의 현재 상황, 또 북한 인권 문제, 또 강제 북송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같은 날 판문점에 있는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를 방문을 했고요. 이어서 근처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 미군 부대에서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요. 네. 그래서 이날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취하고 있는 정책을 바꾸는 게 좋다 이런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17일에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자신의 그 방안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유엔 안팎의 그 전문가 패널 중단에 따른 모든 옵션, 그러니까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안을 마치고 이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북한에 의한 일본인 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을 해서 그 피해자 그 납치 구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활동들을 했네요.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6일 판문점을 둘러보면서 대북 제재를 감시할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그러면 잠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을 들어보죠.
We're looking at any number of options. We're working closely with Korea, with Japan, with other like-minded council members to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들으신 대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려는 것인지 이제 궁금한데 윤 기자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그린필드 대사의 육성으로 들으신 대로 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이사회 회원국들과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더 진전된 내용은 이번 방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핵심적으로는 이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새로운 모니터링 그 기구는. 그다음에
예.
말씀대로 다시 한국, 일본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사실 그동안의 대북 제재 감시나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같이 유엔 총회나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인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국가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관련이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아니었습니까?
네.
이 중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나라들이겠죠. 북한의 말하자면 그 비핵화 그런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나라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유엔 기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유엔 바깥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현재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대사의 발언이고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밖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를 만든다면 그동안의 안보리의 감시 기구도 제대로 활동을 했는가 의문인데, 그런 감시가 그러면 새로운 감시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제 새로운 대책 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유력한 것을 좀 꼽으면 유엔 안보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전문가 패널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요. 유엔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참가하는 다자 전문가들 패널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니까 아마 두 나라는 빼든가 그렇고 주로 미국과 이제 서방권,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다자 기구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기구를 이렇게 그 유엔 바깥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감시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린 견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감시 효과는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전문가 패널 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좀 그 부정적인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그 전문가 패널에 잘 협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하는 듯한 그런 그 입장을 취했고요. 중국은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빠지고 그 제재에 적극적인 나라들로 하면은 오히려 뭐 지금과 같거나 효과는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저 견해가 하나 있고요. 반면에 그 감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유엔 바깥에서 만들어지면은 그동안 그 유엔이라는 하나의 권위를 갖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감시기구 전문가 편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권위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달 말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일단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아예 뭐 대놓고 제재를 한층 더 위반하면서 이제 제재라고 할 수도 없겠는데 이 북한 지원에 아주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그 점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전문가 패널의 말하자면 임기 연장에 반대한 것이 제재를 위반해서 더더욱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하게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보다는 덜하지만 사실 제재 이행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핵심적인 거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데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을 지원할 경우 이런 상황은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예.
여전히 대처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한 제재는 이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동안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재를 얼마나 이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중국과 러시아 외에는 사실 북한과 경제적인 말하자면 교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용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더 북한을 지원해가면서 또 러시아, 이 중국이 제재를 한층 더 위반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 두 나라의 제재에 대한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시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담보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다 또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서 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인데요. 숫자, 통계 이런 것을 보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의 경우 북한의 그 연간 무역고가 6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한창 진행된 그 2022년 같은 경우에 북한의 무역고는 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년간에 북한의 무역량이 한 90% 가깝게 감소된 거죠. 또 네.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게 2017년인데요. 바로 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경제는 거의 계속 마이너스 3%, 4%씩 뒷걸음질 쳐서 경제가 축소되고 지난 한 2, 3년간은 상당히 극심한 경제난, 식량난 이런 것을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 다만 문제는 대북 제재 감시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그 효과, 원하는 강도 이것은 못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뭐 노골적으로 지금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중국이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제재를 몰래 뒤에서 불법 한적이나 또 기름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조금 좀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재원을 차단해서 이 북한 정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말하자면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못하거나 중단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북한 경제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 대북 제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요. 그 제한된 재원이나마 여기에 집중 투입하면서 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 여기에 이미 상당히 도달했고 이를 통해서 맞자면 자기네들의 군사적인 억제력 목표를 거의 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분명히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본래의 목적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말하자면 포기하도록 한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참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대북 제재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좀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북한에 대한 이제 대북 제재가 그 2017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상당한 뭐 시간이 흐른 건데요.
예.
유엔 안보리 소속 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이 됐다고 해도 기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감시 그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이지 제재가 완전히 뭐 180도 이걸로 해서 바뀌거나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한 여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를 상당히 위반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그 중국 또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재의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변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올해가 그 앞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 또 추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토픽을 좀 바꿔서 북한 내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태양절이라 불렀던 김일성 주석의 생일 명칭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서 과거에는 이 태양절이라고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그리고 그냥 태양절 용어 대신 4.15라는 말 이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 최근에 말하자면 북한 관영 매체에서 태양절이란 용어가 쓰인 것이 딱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시기면은 집중적으로 태양절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추모라 그럴까요? 뭐 이런 기리는 여러 가지 업적을 기리는 기사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 태양절 용어가 사라지면서 그런 행사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부는 이 태양절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북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태양절이라는 그런 명칭을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관영 매체죠. 노동신문은 지난 14일자 보도에서 만경대에 대해서도 태양의 성지, 말하자면 태양절에 말하자면 부응하는 그런 명칭 아닙니까? 이거를 예. 애국의 성지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양 내지는 태양절이라는 이름이 김일성과 연관지어져서 지금 잘 그 호칭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태양절이라는 태양은 이제 빠지고 이제 김정은을 태양이라고 부르는 어떤 신격화 같은 그런 작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은 그 북한 체제 정치, 역사의 그 정당성을 주요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정치적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없는 북한은 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종종까지 붙이던 태양이라는 그 명칭, 이런 그 상징 이런 것을 지금 김일성 주석에서 빼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붙이고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그 금수산 태양공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를 몇 년 전서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상당히 자주 가서 참배를 했는데 2022년부터는 참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한 두세 가지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지금 집권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그 정치적 홀로서기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일성 그 김정일 선대의 그 정치적 위상을 낮춰서 자신이 좀 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북한의 그 정상국가화 그러니까 지금 뭐 3대 세습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국가가 아니고 봉건국가에 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을 일종의 정상국가로 바꾸기 위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최근 남북한 이 국가론, 두 국가론을 내세워서 대남 노선을 전환했는데요. 이것도 김정은 우상화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말씀하시는 김정은 우상화라는 것이 이 북한에서 이제 말하자면 확립된 노선 변화인지 이것도 사실 분명치 않고요. 예. 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은 사실 김일성 주석에게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사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외모까지 따라서 흉내내고 그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통성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그 뿌리가 깊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의 움직임을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인 김정은 일 위원장을 격하하고 자신이 이제 신격화, 우상화의 대열에 올라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인지는 사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드물게는 하지만 태양절이라는 명칭 자체가 관영 매체에서 전적으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의 정통성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의 움직임이 홀로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런 지금 최근에 북한 내부의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최근에 남북한 이국가론, 두국가론이 그 김정은 우상화에 연계된 것인가. 이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익히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남북한 간의 이제 달라진 관계, 특히 굉장히 남북한이 지난 4년 넘게 전혀 대화 채널을 완전히 중단한 채 극한적인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대남 노선이 두국가론을 포함해서 전환된 것이지 이것이 김정은 우상화 연계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화, 신격화 이런 것들도 다 이 경제발전, 민생 해결 이런 것이 없이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차제에 북한 수뇌부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활용해서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분석들도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는 있을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우상화와 경제 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징 조작,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태양의 명칭을 붙인다든가 무슨 이런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상징 조작 이런 그 우상화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김일성 주석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화도 성공한 그런 이제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그 김일성 주석이 상당히 여러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원조도 받고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그 재건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우상화, 신격화 이런 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예.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지만 경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무리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군사 이런 쪽에 그 비중이 심하고 자원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관계에서 그 상당한 그 희망을 가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지난 반년 이상 컨테이너 한 만 개 분량의 그 무기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가 지금 그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 러시아로부터 무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이런 걸 받아들여서 공장과 기업소를 돌린다면은 북한 경제가 살아나겠지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핵기술 ICBM 기술, 정찰위성 기술, 무기, 전투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더라도 이것이 바로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의 전쟁이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도 상대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중동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말하자면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다툼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슬람권 아닙니까? 중동권이. 예. 중동이. 이 지역이 크게는 말하자면 종족 간의 대립이 굉장히 큰 하나의 말하자면 갈등 요소입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죠. 이 예. 대표적인 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각각 순위파와 시아파로서 그 두 부족의 대표적인 국가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국가별로 여러 가지 그 또 세세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경우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있고요. 또 예멘의 후티 반군도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이 서방에 맞서서 또 이스라엘과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을 상대로도 사실상 지금 상당히 군사적인 대결을 그리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말하자면 중동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확전을 하게 된다면 예. 사실상 중동 지역의 말하자면 화약고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 그리고 뒤이은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바로 19일 날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의 이란 영토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추이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상황은 이제 이란이 그 19일 날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냐 아니면 상황이 좀 누그러드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19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또다시 감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란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과 그 이스라엘 간의 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그 1일이죠.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그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으로 영사관 안에 있던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인과 지도자 등 13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어서 그 14일 날, 이란이 그 300여 대의 그 무인기와 그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일 날, 그러니까 6일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그 공격을 한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과 그 이스라엘 모두 제한된 공격, 상징적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일 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9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가령 뭐 미사일을 100대를 동원을 해서 발사를 했는지 또 무인기 드론을 뭐 많이 동원을 해서 했는지 이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 미사일 한 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이란 그 이스라엘의 의도는 제한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격을 해왔으니까 나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지만 이것이 확전,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맞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하나의 공격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이 그 제3차 대전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과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관련 협력이 사실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꽤 오래된 사안이거든요. 가깝게는 2019년 말에 이 미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Yeah.
DIA 여기에서 북한의 기술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말하자면 도움을 줬다, 영향을 주었다 이런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란의 그 대표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샤하브 3가 있는데 이것도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이 DIA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북한은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란산 드론을 이제 들여와서 한국 등을 겨냥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소식, 북한이 태양절 명칭을 바꿨다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등이 개입된 중동 사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4월은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알리는 알코올 어웨어니스 먼스입니다. 알코올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최근 발표된 미국 여성의 음주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가까운 지인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을 때 어떻게 위로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이제 미국 동부 지역도 정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땐 나들이 계획들 많이 하시죠. 도성민 기자 어떠세요?
뭐 날씨가 좋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죠.
네.
요즘 교회에 나가다 보면 포도주 양조장, 와이너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게 편말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렇죠.
가면 또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네네,
탁
맞아요.
트인 곳에 나무들이 서 있죠. 하늘 보이죠. 그래서 잠깐 들러볼까 하고 갔다가 각종 포도주를 또 한번 맛보다가 취할 때도 있습니다. 홀짝홀짝하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같은 주말에 여유 있게 또 긴장도 풀 겸 한 잔 기울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은요, 알코올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자들의 음주 문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국 언론 매체 CBS 뉴스가 소개한 여성의 그 실제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여성은요, 20대 초반부터 술을 좀 많이 마셔왔습니다. 36살이 됐는데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뭐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불안감을 진정시켜 보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글쎄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한 겁니다.
이 간이라는 장기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화도 하죠. 또 호르몬 대사도 돕죠. 해독도 하죠. 살균 작용도 하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네.
한번 나빠지면 또 회복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통 알코올 남용 남성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에 보면요.
네.
과음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 사이에서 남성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미국의 알코올 관련 간 질환 비용이 한 6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네.
이 비용의 거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럼 음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의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알코올 관련 원인으로 한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네.
담배, 나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불법 약물, 그 다음으로 이 술이, 알코올이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자, 남녀 성별 간 증가율을 보면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년간 데이터 분석에서 여성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14.7% 올랐고요. 남성은 12.5%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 조성민 기자도 본인 경험을 잠깐 나눠주셨지만
네.
뭐 술을 뭐 잘 안 마시는 사람들도 보면서 맛있겠네. 아, 딱 한 잔만 이러면서 가까이
네.
하다 보면 또 횟수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통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술을 덜 마시게 됐죠.
네.
하지만 그동안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술 마실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CBS 뉴스에 따르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서 지위와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또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음료도 더 늘고요. 이에 따라서 여성의 음주도 증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로제 와인 또 저열량 포도주의 판매량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류 시장 조사 업체인 BW166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로제 와인 판매량이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무려 1,430% 이상 늘었습니다.
네.
2월에 국제약물정책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이 제품의 분홍색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호감을 느낀다는 색이죠. 분홍색. 이 분홍색을 더 곁들인 것은 주류업체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업체들의 전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네.
그런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적잖은 영향을 준다고요?
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레이첼 세이코 애덤스, 보스턴대학 공중보건대학 부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엄마들이 육아와 집안일에 어떤 고단함을 달랜다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음주를 별것이 아닌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명 어머니 포도주 문화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적당하고 조절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라고 합리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연구에서는 어떤 양의 알코올도 인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벼운 음주조차도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또 유방암과 기타 암의 위험 증가와 같은 건강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네.
CBS 뉴스는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서 자녀가 없는 여성과 미혼 여성 그리고 자녀를 둔 여성 모두의 음주로 인한 위험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음주로 인한 위험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 술에 안, 난 안 취해. 이러면서 네네. 또 계속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듀크 헬스의 간이식 전문의인 스테파니 가르바니노 씨의 얘기입니다.
네.
많은 환자들이 음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 종종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환자들, 특히 20대와 30대 남녀가 간질환 때문에 더 자주 병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난 50년간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그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동안에 특히 지난 20년 동안 여성이 술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고 더 건강도 나빠지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자, 미국 농무부와 보건후생부가 공동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식생활 지침 발행합니다. 내년에 공개될 2025년도 지침에는요. 여성이 하루에 한 잔 넘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하루 한 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요.
네. 자, 이 지침을 위해서 알코올 소비와 암의 위험 관계를 포함한 여러 질문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자, 멋지고 마치고 첫 번째 주제는 4월 알코올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여성 음주와 건강에 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닐 테지만 주변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때는 그 본인은 돕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여성 전문 매체인 우먼스월드가 소개한 몇 가지 조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위로를 느끼는 방법이 남한테도 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정과 대처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자,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이 우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려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얘기겠죠?
그건 아니고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네.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지지할지 두려워하고 또 모르는 것, 이거 괜찮다. 괜찮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열린 마음이네요.
내가 그렇게 슬픔을 위로할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자책하지 말라고.
두려움과 어렵다는 생각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네.
자, 캐서린 호지 전문 상담사의 얘기는요. 위로할 줄 모른다고 자책하지 말고
네.
또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좋은 마음일 텐데. 자, 그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슬픔에 관한 바른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주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사자들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네.
자, 특히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나도 그런 일 겪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이게 관심이 상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상대가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듣는 것을 먼저 권고했습니다.
자, 그럼 듣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네. 자, 호지 상담가는요.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Time is a healer. 그렇죠.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더 좋은 곳에 있을 거야. 뭐 이런 말. 상대의 슬픔이 무효가 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뭐 메뉴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을 학교에 데리러 가는데 내가 당신 딸도 데리고 올까? 데리고 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음식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까요?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거요. 힘든 상황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무언가를 대신해 주는 것. 미국의 광고 같은 거나 이렇게 사연을 보면 네. 가족을 잃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여기 잔디를 좀 깎아드릴까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친구나 가족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번에는 앨런 울펠트 박사의 조언입니다. 울펠트 박사는 죽음과 슬픔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상담가입니다.
네.
울펠트 박사는 아픈 친구에게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뭐 옆에 있으란 얘기일까요?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병원이나 집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요. 그냥 한 번 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픈 기간에 종종 찾아가서 뭐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카드게임 등 친구가 가만히 눕거나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같이 하는 것. 혹은 옆에 앉아서 창밖에 눈 내리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단지 같이 옆에 있는 행동은 상대한테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같이 싸우겠습니다. 싸울 거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환자는 병뿐만 아니라 사실 고독하고도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방문이 어려운 친구라면 손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메시지로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요. 친구와 가족이 걸린 그 병에 관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병에 관해서 알면 환자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증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될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정이나 사랑은 사실 상호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고받는. 때로는 일방적으로도 밥을 떠먹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문자 한 통이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끼고 있습니다. 라는 것 알려주고 싶어요.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 작은 노력이 상대방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진심을 전하는 일이 힘든 일을 겪는 사람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점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도성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 anyway,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I'm sorry to hear that.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피곤해 보입니다. 어젯밤 충분히 잤어요?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오전 5시에 울렸어요. 어쨌거나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요.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입니다.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그건 그렇고 오늘 강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Anyway,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부사입니다. Anyway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보통 의견 불일치나 차이, 대조를 표현합니다. 문장 처음에 쓰기도 하고 끝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Anyway, 먼저 첫 번째 뜻은 상대방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문장 끝에 anyway를 붙여서 차이와 대조를 드러내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비교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I can't find my bus pass.
제 버스표를 못 찾겠어요.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괜찮아요. 어쨌거나 제가 태워드릴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자, 두 번째 anyway 뜻은 대화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화제를 돌릴 때 anyway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문장 시작에 오는 anyway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A와 B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Yeah, that sounds good.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이봐요,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모르겠어요. 델리에 갈까 생각했어요. 델리는 보통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Yeah, that sounds good.
네, 좋은 생각입니다.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그건 그렇고, 보고서 마무리하게 그 수치들 보내주시겠어요? 점심 메뉴를 얘기하다가 회사 일로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 그건 그렇고 사용됐습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가 사용된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요?
I'm going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갑니다.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 할 거예요.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그건 그렇고 생물학 노트 다시 공부해야 해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문장 앞에 화제 전환할 때 그건 그렇고 라는 뜻으로 anyway, 문장 마지막에 쓰는 anyway는 상대방 진술에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어쨌거나 그런 의미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